뜻밖의 인문학.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 후 꼭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죠. 이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란 말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돌아오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휴일이라고 또 여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고 단지 그런 이유들로 오늘을 기념한다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돌아오는 날, 바로 이 뜻처럼 조금 더 의미 있게 오늘 하루를 기념해보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뜻밖의 인문학 시작하겠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어요. 인문학 작품 속에서 발견하는 마음의 세계, 인문학 나들이. 오늘은 안톤 체호프의 작품 귀여운 여인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안톤 체호프라는 작가는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데요. 그가 16살이 되던 해에 모스크바 대학의 의학부에 입학한 후에 파산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7년 동안 그가 쓴 단편만 해도 무려 400여 편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오늘 다룰 이 귀여운 여인이라는 작품은 그를 러시아 문학계의 중심 인물로 떠오르게 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극찬을 받은 소설이기도 하죠. 그의 작품들은 삶의 사소한 것들, 예를 들어 꽃, 날씨, 또 결혼, 이웃사람 등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하고 또 겪어봤을 법한 주제들로 가슴 따뜻한 감동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귀여운 여인이라는 이 작품은 잠시도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한 여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이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줄거리를 먼저 감상하신 후에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나갈게요. 안톤 체호프의 귀여운 여인, 내용 감상하시겠습니다. 극장 지배인 쿠키는 극장 운영의 어려움과 저급한 관객들에 대해 날마다 한탄한다. 올렌카는 이런 그에게 연민과 애정을 느낀다. 쿠킨과 결혼한 올렌카는 온통 연극과 극장일에만 관심을 쏟는다. 남편이 하는 말은 그대로 그녀의 말이 되고 남편의 의견은 그녀의 의견이 된다. 그러나 쿠킨이 죽자 그녀는 목재상을 하는 푸스토발로프와 사랑에 빠져 재혼한다. 이제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목재일에만 집중된다. 그녀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 남편에게 자신의 생각을 맞추며 행복을 찾는다. 그러나 6년 후 푸스토발로프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남편과의 사별을 두 번이나 겪은 올렌카는 이혼남이자 수의관인 스미르닌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근무지를 옮기게 되고 그녀는 또다시 외톨이가 된다. 사랑 없이 혼자 살아가는 동안 올렌카는 형편없이 늙어버린다.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비어버리고 자기 의견이라고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스미르닌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고 그는 올렌카의 부탁에 따라 본처와 아들을 데리고 그녀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된다. 올렌카는 스미르닌의 아들 사샤에게 애착을 느낀다. 언니의 집에 간 사샤의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고 스미르닌 역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자 올렌카는 사샤를 친자식처럼 보살핀다. 그녀는 어린 사샤를 돌보면서 삶의 희망과 기쁨을 되찾는다. 안톤 체호프의 귀여운 여인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올렌카, 그녀는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아주 사랑스러운 성격의 소유자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쉽게 사랑에 빠질 뿐만 아니라 사랑에 빠질 때마다 그 대상에 완전히 동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극장 지배인과 사랑할 때는 극장과 연극이, 또 목재상의 주인과 사랑을 할 때는 목재가, 또 수의관과 사랑할 때는 동물이 그녀의 전부가 됩니다. 이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녀는 언제나 생기 넘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 많고 자상한 그녀를 사람들은 귀여운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남편이 죽자마자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두 번째 남편도 병으로 죽자마자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그녀의 모습이 현실적으로는 썩 그렇게 귀엽게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아무런 이질감 없이 그녀의 사랑이 순수하다라고 느끼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올렌카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또 바라는 뭐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이기 때문인데요. 매번 사랑에 완전히 동화되고 몰두하면서 그를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조건, 배경,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녀의 순수한 모습을 이 작품을 읽는 내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렌카의 그런 사랑이 가장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지막 그 스미르닌이라는 수의관의 아들 사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전까지의 그녀의 사랑에는 사실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사샤를 향한 그녀의 사랑에는 오직 헌신과 희생만이 뒤따릅니다. 사샤는 10살 정도 된 그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였는데요. 그녀의 올렌카의 사랑과 반대로 사샤는 올렌카 아주머니에게 늘 뾰루퉁하기만 합니다. 언니네 집에서 돌아오지 않는 그 사샤의 엄마를 대신해서 올렌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마치 친자식을 키우듯 사샤를 보살피는데요.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헤어진 옛 연인의 아들, 또 늘 심술만 부리고 잘해줘도 그게 고마운 일인지도 모르는 철부지 남자 아이일 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아이를 진짜 자기 자식처럼 대하고 보살피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올렌카는 그런 사샤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샤가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업을 가지고 큰 저택과 자가용 마차를 갖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사샤의 미래를 그려보면서 이따금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그 자체로도 너무나 순수한 그런 사랑을 사샤라는 아이에게 주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그녀의 사랑이 순수해 보이는 건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주고 그 사랑 때문에 무한한 행복과 희열을 느끼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조건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을 사실 주고받는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 부모와 자식 사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관계 자체가 조건이 돼서 상대방의 허물이나 부족한 점, 또 약점들을 사랑으로 덮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계는 상대방이 가진 조건, 뭐 예를 들면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를 향한 상대방의 사랑이나 신뢰 같은 정신적인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형태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가치든 어쨌든 특정한 조건이 갖춰질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또 믿을 수도 있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런 조건이 전혀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고 내 미래를 걱정하고 또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존재할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또 형편없어도 그런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을 온전히 쉴 수 있고 누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한결 여유롭고 밝고 또 행복하고 누구의 삶보다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샤도 아마 조금만 더 크면 이 올렌카 아주머니의 그 순수한 사랑을 알게 될 날이 오겠죠. 그리고 그때 사샤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든든할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내 곁에는 그런 올렌카 아주머니와 같은 존재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뜻밖의 인문학, 오늘은 안톤 체호프의 귀여운 여인으로 이야기 나눠봤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저는 입으로 찾아올게요. 마리에 딕비가 부르는 엄브렐라.
You have my heart and we'll never be a world apart. Maybe in magazines but you'll still be.
귀로 한 번, 마음으로 또 한 번 듣게 되는 말. 눈으로 한 번, 마음으로 한 번 더 보게 되는 말. 때로는 마음에 새겨진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흔들고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말의 힘, 그 힘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한마디. 오늘은 서울에서 최은영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박상길이라는 나이 든 백정이 장터에 푸줏간을 냈습니다.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는데 그중 한 양반이 백정에게 말했습니다. 상길아, 고기 한 근 다오. 그러지요. 박상길은 고기를 베어서 그 양반에게 줬습니다. 함께 온 양반도 뒤이어 말했습니다. 박 서방, 여기 고기 한 근만 주시게나. 예, 알겠습니다. 기분 좋게 대답한 박상길은 선뜻 고기를 잘라주는데 처음에 산 양반이 보니 자기가 받은 것보다 두 배는 더 커 보였습니다. 그 양반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상길이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이 사람 것은 크고 내 것은 작은 것이냐. 그러자 박상길이 대답했습니다.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이 어르신의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것이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한마디 치고는 꽤 긴 이야기였죠. 저는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하루는 병원 복도를 지나가다가 백정 박상길의 이야기를 담은 삽화를 보게 됐어요. 바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이 글을 읽는데 마지막 부분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더라고요. 같은 말이라도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는데 이 교훈 저도 늘 알고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제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도 또 슬프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평소에 환자들에게 무심코 내뱉은 말들은 과연 어땠나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상길이 이놈아 라고 불렀던 앞에 양반처럼 무례하게 말해왔더라고요. 앞차 싶은 거 있죠. 이제라도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앞으로는 말도 예쁘게 또 신중히 하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 참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뜻밖의 인문학 노준 DJ님 그리고 모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소개해 주신 백정 박상길의 이야기도 좋았지만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을 바로 이렇게 적용하셔서 마지막까지 예쁜 말로 저희를 기쁘게 해주신 최은영님 정말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 말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싸울 일도 그냥 넘어가게 하고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싸우게 해도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면서 오늘 하루도 다들 고운 말, 바른 말, 예쁜 말 쓰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최은영 씨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길 바래요. 인문학 작품 속에서 발견하는 마음의 세계, 뜻밖의 인문학.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뜻밖의 인문학 노조은이었습니다.